이사에서 맥잡기 26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59장, 60장, 61장 이렇게 이제 했고, 이제 마지막 몇 장을 이제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사에서는 마지막 7장, 60장부터 66장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말씀드린 대로 앞에 39장, 뒤에 27장이 내용이 확연히 이제 다릅니다. 특별히 뒤에 나와 있는 27장은 바빌론 포로 생활가는 이 사람들의 앞날을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알려주시는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이사야서부터 시작이 돼서 저 끝에 말라기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로 이제 예언인데,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많은데, 그 예언이 두 번이나 세번 이렇게 겹쳐서 성취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는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 이때 이제 성취가 되고, 또한번 예수님 초림하실 때 성취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멀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렇게 성취가 되는, 그래서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거 하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이 땅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는 이런 일은 똑같은 말씀이 두 가지 이렇게 적용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9장에서 이제 60장 이 마지막 7장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영광이란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온다. 약 20번 이상 영광이란 말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0장부터 66장 한마디로 천년 왕국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년 왕국 시대.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에덴 동산의 그 왕국을 제대로 치리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둘째 아담이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첫 아담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이런 일들을 문자 그대로 이루는 천년 동안에 그 기간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그런 왕국, 그걸 이제 천년 왕국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가 개막이 되는 게 이사야서 60장부터 66장의 핵심 주제라는 거 저와 여러분 기억을 하면서 오늘은 61장, 62장, 63장 세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들어가기 앞서서 천년왕국 시대 이제 개막을 알리기 위해서 60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보시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일어나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여기 나오는 너는 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보라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백성들을 덮으려니와 오직 주께서 일어나서 내 위에 임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나오며 왕들이 내 솟아나는 광채로 나와오리라. 이렇게 해서 핍박받고 떠돌아다니던 그 이스라엘이 민족들 가운데 이제 으뜸가는 그런 민족이 되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돼서 결국 떠돌아다니던 이스라엘이 맨 마지막에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4절에 있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함께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멀리서 오며 내 딸들은 내 곁에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제 되면서,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19절에서 22절 가서 보시면 천년 왕국에도 해와 달의 영광,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너무 이렇게 작은 이와 같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천년왕국 시대에 낮과 그다음에 밤에 빛이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61장은 새로운 삶이 이스라엘 백성에 이제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구원의 기쁜 소식, 메시아가 와서 보여주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메시아에 대한 이 61장은 참으로 이게 중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61장 1절 가서 보니까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좋은 소식이 지금 이야기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놓임을 선포하게 하려 하며, 또 주의 받아주신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신 날을 포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함이며, 또 시온에서 애곡하는 자들에게 정하여 주되 곧 그들에게 재 대신 아름다움을 주고 애곡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며 근심의 영 대신 찬양의 옷을 주게 하려 함이라. 그리함으로 그들이 주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 불릴 것이요, 이로써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가서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내가 메시아 아들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그 다음에 성령님, 이 세 인격체가 여기 한 하나님으로 나타난 이런 모습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61장은 정말 중요한 거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누가복음 펴셔서 1장, 2장, 3장 지나고 그리고 4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가세요? 갈릴리로 가셔서 자기가 자라났던 어디로 가세요? 갈릴리의 나사렛으로 갔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그 회당에 들어갔더니 그 회당을 섬기는 자가 이사에서 두루마리를 가져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에서 두루마리를 딱 펴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낭독하신 구절이 바로 여기 이사에서 61장 1절이에요. 61장 1절. 자, 한번 제가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복음을 선포하실 때 그때 내셨던 그 말씀이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의 받아주신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사야서 그 두루마리에 나오는 61장 1절, 2절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낭독을 하시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뭐라고 거기가 돼 있어요? 21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 시작하시되 이 성경 기록이 이날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이 성경 기록이 뭐에 대한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과거에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대언자에게 주신 이 메시아 사역,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하겠다 하고 한 그게 있었잖아요. 그 기록이 오늘 너희 귀에 성취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 뭘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메시아로 와서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천년 왕국을 너희에게 주려고 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누가복음 4장에 19절 한번 가서 보세요. 가서 보시면 이사야서하고 다릅니다. 4장 19절, 주의 받아주신 해만 선포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61장으로 넘어가서 2절 보시면 원래 이사야 대언자는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을 포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3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곡하고 고통당하고 정말 엄청난 그런 시련을 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결국은 기쁨을 가져다 준다. 최종적인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일을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묘하게도 어디서 딱 끊으세요?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려고 한다 해서 거기서 딱 끝내시면서 예수님이 뭘 얘기하신, 나는 초림 사역만 감당하러 왔다 이번에. 여기 나와 있는 원수 갚으시는 이런 일들 심판하시고 이렇게 해서 맨 끝에 이스라엘에게 최종적인 기쁨을 주는 그 일은 예수님 재림하는 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 귀에 이 말씀이 오늘 성취가 됐다라고 얘기할 때 뒷부분까지 다 읽으면 그러면 그건 재림의 때 성취가 되는 건데 성취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거기까지 딱 끊으시고 그리고는 앞부분까지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61장 2절에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한 다음에 여러분 스페이스가 하나 떼어 있잖아요. 그게 2000년, 2500년 하여튼 예수님 재림하 초림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그 전 기간이 거기 하나 이렇게 스페이스고 하나 이렇게 들어있는 거다. 성경에 이렇게 묘한 데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딱 가서 끊으시고 그래서 내가 이번엔 사실상 예, 초림의 그 일을 하러 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너무 묘한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메시아 대언의 말씀을 읽으셨는데, 이사야가 이 대언의 말씀을 줄때그 배경이 있었을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 다음에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놓임을 선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있는, 이와 같은 그, 뭐라 그럴까, 절기,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규례가 있었어요. 그 규례가 뭐냐 하면 희년이라고 하는 그런 규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게 7년에 한 번씩 모든 땅을 안식하게 하는 안식년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7년, 7년, 7년에서 7년이 7번 이게 지나가게 되면, 그럼 안식년은 이제 7번 하고, 그 다음에 50년째가 되면 안식년을 한번더 합니다. 그러니까 50년 내는 49년, 50년에서 2년 동안 땅이 쉬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제도를 희년제도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레위기 25장 가서 보시면 희년에 대한 그런 그 제도가 나오는데, 희년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속죄일에 나팔을 불면서 시작이 된다. 8절, 25장 8절 보겠습니다. 너는 너를 위해 일곱 안식년을 셀지니, 7년이 7번인즉 일곱 안식년의 기간이 너를 위해 49년이 되리라. 그때 너는 일곱째 달 10일에, 일곱째 달 7월 10일이 속죄일이에요. 희락의 나팔 소리, 기쁨의 나팔 소리를 내고, 너희는 그 속죄일에 너희 온 땅에서 나팔을 크게 불어라. 그렇죠? 이렇게 이제 불면서 어떤 일이 이제 생기느냐. 10절에, 너희는 그 50째 해를, 50번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온 땅에서 두루 온 땅의 모든 거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억눌린 자들, 마귀에게 속한 자들, 지옥불속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자유와 그 다음에 구속, 네, 대속을 지금 선포하는 그 내용을 어디에서 이렇게 인용하고 있냐 하면, 희년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에서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희년이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13절에 희년에는 너희가 각각 자기 소유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되고, 14절에서 17절 이제 가서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가족에게, 모든 가정에 그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는 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뭐 어느 지역 어디에 뭐 50평이든 100평이든 뭐 농사를 지으려면 200평이든 땅을 다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이제 먹고 사는 거야.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이제 나눠줬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도저히 이게 작물이 잘안 나온다든지 아니면 하여튼 무슨 필요가 있어서 이 땅을 팔아야 될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땅을. 그게 땅을 팔아요. 또 어떤 경우엔 땅을 팔아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을 팔아요. 딴 사람에게 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종이 되게. 이렇게 종이 되게 만들면은, 그럼 영구히 땅을 팔거나 영구히 종이 되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니까 50년이 되는 그 해에는 팔렸던 땅이 다시 그 주인에게 돌아가게 되고, 내가 노예로, 종으로 팔렸어요. 근데 50년째 되는 해에는 내가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상대방이 나를 사거나 내 땅을 사잖아요. 그럼 그 사람 아는 거예요. 이제 50년이 이제 5년 남았냐, 20년 남았냐, 25년 남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을 살때 주는 돈이 다른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땅을 내가 사도 이제 50년째 되는 데는 무조건 돌려줘야 되니까 그땅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이냐, 20년이냐, 30년에 따라 그 땅값을 달리 쳐준단 말이죠. 어찌됐든 그런 방식으로 해서 땅을 팔든지 자기 자신을 팔든지 자식들을 팔든지 하여튼 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그대로 지속이 되면 하나님의 그 신정적 통치 그 하에서 엄청난 그 뭐라 그럴까 불평등이 이제 생기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무조건 50번째 해에는 다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종되었던 사람도 다 풀려나야 된다. 이러한 제도를 희년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로 명명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영구히 그 이스라엘 백성이 종이 되거나 아니면 그 땅을 완전히 파는 그런 일이 생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걸 또 잘못 이해해서 지금 이 시간에 땅을 다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 누구에게나 나눠주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는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구약 시대의 신정 정치 하에서 이게 가능했던 거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모든 거 이렇게 사고 팔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와 같은 제도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거는 맞지 않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희년이라고 하는 그 원리, 모든 것이 원상태로 돌아가는 그 원리, 그 원리를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메시아가 오면 속박에 갇혀 있는 모든 사람들을 풀어줘서 그래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고 죄에 사로잡혀 있고 결국은 지옥불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풀어줘서 원상복귀한다는 거야. 자유를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도달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이제 오게 된다. 이런 말씀을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여기 61장에 기록을 해 주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곧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딱 하면서 내가 너에게 희년을 주러 왔다. 속박에 갇혀 있는 너희를 풀어주려고 왔다. 다시 말씀드려. 영원토록 지옥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자 했던 그 영원한 생명,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복음을 선포하러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인용을 하시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과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쯤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한 거, 이런 것도 이렇게 매칭이 되고 있다는 거, 이것만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면 그렇게 돼서 예수님 궁극적으로 맨 마지막에 저 재림하셔서 이스라엘 땅에 이제 오시게 될때말 그대로 영원한 희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그런 희년이 이루어지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억압당하고 고통당하고 온 세상으로 쫓겨다니던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속박에서 풀려나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가장 으뜸가는 그와 같은 민족이 되는 그런 일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결국 어떻게 되냐. 3절 끝에 가서 보면 이로써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죄의 속박에서 풀어주시는 그 일, 메시아 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이와 같은 그 선포를 통해서 맨 마지막에 이루어진 결과가 뭐냐.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60장부터 66장까지 그 7장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베풀어 주시고 또 신약시대는 우리에게 영광을 베풀어 주셔서 그 결과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게총 주제로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6절 저와 여러분 4절 5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오래된 폐허를 세우고 이전에 황폐한 곳들을 일으켜 세우며 폐허가 된 도시들 곧 많은 세대 동안 황폐한 곳들을 보수하리라. 이스라엘이 돌아가서 그러한 일들을 이미 시작을 했고 1948년에 여러분이 한번 이스라엘의 역사 지금 1948년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말 그대로 아주 황폐한 그런 땅인데 지금 이 세상에서 거의 모든 나라가 물 부족 때문에 어려움 겪는데 그거 겪지 않는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물 부족을 사람의 힘으로 완전히 극복을 해서 물을 다른 데다 요르단 같은 나라에다 막 그냥 대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거기도 똑같은 사막 땅인데 그 많은 아랍 국가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지난 한 70년 동안 이렇게 해서 완전히 치수 작업하고 그래서 지금은 요르단 이런 나라에 그냥 물을 막 대주고 있는 이와 같은 국가가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지금 문자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타국인들은 서서 너희 양떼를 먹이고 외국인들의 아들들은 너희 쟁기 가는 자와 포도원 가꾸는 자가 되려니와. 그래서 천년왕국의 때에는 이스라엘이 으뜸가는 그런 국가가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될때 이스라엘 백성의 타이틀이 뭐가 되냐. 너희는 주의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받으리라. 제사장이 뭐죠? 이게 하나님이 있고 사람이 있으면 그 중간에 서서 사람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하나님에게서 그걸 받아서 알려주고 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민족들과 하나님 사람 사이에 서서 그래서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가 이제 된다. 사람들이 너희를 가리켜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 사역자는 미니스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종이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자다. 이렇게 이제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방인들의 재물을 먹고 그들의 영광 가운데서 너희 자신을 자랑한다. 말 그대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섬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너희가 너희 수치 대신 보상을 두 배나 얻으며 그들이 혼돈 대신 자기들의 몫이 여기 너희 그들 다 똑같은 이스라엘 이야기 하는 겁니다. 바빌론 포로 생활관 이후부터 따지면 2,500명이 넘도록 이스라엘이 고통과 수치 가운데 지냈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하게 된 이후로 거의 벌써 2,000년이 지나갔잖아요. 엄청난 그런 그 수치와 고통을 당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없어지는 그런 때가 이제 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땅에서 두 배를 소유하고 영존하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다. 천년왕국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영구히 존속되는 이와 같은 기쁨이 이스라엘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8절에 보면 거기 하나님이 그들과 영존하는 언약을 맺는다 그랬어요. 영존, everlasting. 처음부터 그냥 영구히 지속이 되는 영존하는 언약. 그 영존하는 언약은 어디에 나와 있냐 하면 예레미야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잠깐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았어요. 예레미야 31장 가서 보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과거에 언약을 한번 맺었단 말이에요. 이집트에서 떠나올 때 시내산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올드, 오래된 거예요. 이제 구 언약이고 새로운 언약을 맺는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어디서 맺었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지라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그래서 하나님하고 같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맺기로 그렇게 했는데, 계속해서 영적인 간음을 벌이고 하나님을 이렇게 버리고 도망하는 그런 일을 했거든요. 33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다. 이제 영구히 맺는 영존하는 언약이 뭐냐. 그 그날들 이후에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고 이렇게 될때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34절 끝에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35절 그 밑으로는 어떠한 말씀이 주어졌냐. 저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이런 게 없어지기 전에는 내가 이스라엘과 맺는 이 영존한 언약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 저거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잖아요. 저 영구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맺는 그 언약이 영원무궁토록 존재한다고 하나님이 맹세로 이렇게 약속해 주신 이런 내용이 이 안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들의 후손들이 이방인들 가운데 으뜸이 되는 그런 일이 9절에 나와 있고, 가서 보면 그들의 씨가 나오고 그들의 후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는 육체를 입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7년 환란기를 통과하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 가운데도 역시 믿음을 가지고 그 7년 환란기를 통과해서 구원받은, 그리고 육체를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 교회는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7년 전에 휴거를 받아서 저 위로 올라가서 몸이 완전히 변화가 돼서 더 이상 아기를 출산하지 못하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같은 그런 몸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고, 이 천년왕국에 사는 사람들은 육신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아기를 출산하게 돼요. 아기를. 그 출산하는 그 내용이 65장 이사야에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가서 보시고요. 왜 이걸 우리가 자꾸 천년왕국이라 그러냐. 이 천년이라는 얘기가 구약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구약 성경에 안 나와요.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아마겟돈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제 첫째 부활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는 자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여기 20장 2절에서 7절 가서 보면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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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년에서 여섯 번 1,000년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가 나옵니다. 이게 영구한 숫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1,000년, 우리가 지금 1년 아시죠? 365일. 그 365일이 1,000개 있는 그 1,000년 동안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영어로 밀레니얼 킹덤이다. 밀레니얼 킹덤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선포한 복음이 뭐예요? 왕국의 복음. 그렇죠? 그 왕국이 어떤 왕국이에요? 하늘의 왕국. 하늘에서 땅에 오는 왕국. 그렇죠? 하늘의 통치가 땅에 임하는 그와 같은 왕국, 그것이 천년왕국이고, 여기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메시아 왕국이고, 하늘의 왕국이고, 이게 같은 거라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62장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나서는 이스라엘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2장에. 62장 1절에서 이제 3절 읽어보시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온의 의가 광채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타는 등불같이 나아갈 때까지 다시 말해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이 으뜸가는 그런 그 민족이 될 때까지 내가 시온을 위해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해 안식하지 아니하리니 계속해서 이들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내 의의를 모든 왕들이 내 영광을 보리라. 또 너는 주의 입이 정하실 새 이름으로 불리며 주의 손에 있는 영광의 왕관. 그러니까 누가 뺏어가거나 누가 이길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의 손에 들어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그 영광의 왕관이 되고 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귀중한 왕관이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면서 이름이 이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사람들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폐한 땅이라 하지 않는다. 여기 버림받았다니까 뭐 내버렸나 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이사야서 공부하면서 이사야서 50장 가서 보시면 이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데 어떻게 간음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버림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누가 갖다 이렇게 버렸다는 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 관계였는데 간음을 하고 영적인 간음을 했기 때문에 버림받은 자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식을 못 낳는 황폐한 자가 됐다고 이사야서 54장 1절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0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버림받은 여인, 그 다음에 이사야서 54장 1절에 나오는 황폐한 여인, 옛날엔 이스라엘을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저거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고 자기 남편에게 버림받은 이혼녀고 뭐 등등 이렇게 이제 칭함을 받았는데 이제 다시는 그렇게 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부른다. 이름이 바뀌어서 뭐라 그래요? 헵시바라 하고 뷰라라 그런다. 우리 찬송가에 뷰라랜드, 우리 한국 찬송가에 있던가요? 예, 한국 찬송가에 예, 뷰라랜드라는 게 있어요. 뷰라 땅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뷰라가 천년왕국에 이스라엘이 거하는 그와 같은 땅을 뷰라라고 해요. 그래서 헵시바 뷰라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준다는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이렇게 되니까 드디어 어떤 일이 생기냐.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지도자들 때문에 그랬잖아요. 파수꾼들이 제대로 파수를 안 써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6절 가서 보니까, 오 예루살렘아, 내가 내 성벽에 파수꾼들을 세웠나니, 이제 지도자들을 세웠는데, 그들이 낮이나 밤이나 결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예, 옛날에 우리가 진진한 중인가 보니까 지도자들이 어떻게 다말 못하는 개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나쁜 게 와도 나쁜 게 온다는 말도 못하고 짓지도 못하고 이게 이런 개라고 지금 표현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여기 이제 이 지도자들 올바른 자들을 세워놓으니까 위기가 닥쳐온다 얘기하고 악은 악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그렇게 이제 일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 예, 그다음에 이제 7절은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7절은 이게 뭐냐 하면은 그분께서 예루살렘을 굳게 세우사 땅에서 찬양이 되게 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야, 정말 저기는 너무 좋은 나라고 너무 좋은 백성이구나 하고 사람들이 예루살렘 바라보고 찬양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할 때까지 그분께서 안식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열심히. 그래서 시편 122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 기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 게 사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이걸 기대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돼서 에스겔서에도 나옵니다. 에스겔서 36장에 가서 보시면은 36장 36절 가서 보시면 똑같은 문맥이에요. 천년왕국의 때에 너희 사방에 남아있는 이교들이 나 주가 폐허된 것들을 건축하며 황폐한 곳을 세우는 줄을 알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럼에도 내가 그 일을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집이 이것을 위해 내게 구하여 자기들 위해 그것을 행하게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하는데 백성이 거기 호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안식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 기도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재미있는 그런 대목이 여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에스겔서에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서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나오는 이 천년왕국의 성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에 비로소 어떤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냐.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가서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에 가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 바울이 살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느냐 하면 메시아가 직접 오셔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시고 말 그대로 엄청난 기적들과 다 보여주고 했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믿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해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데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가려졌으니 이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율법을 받았고 이 모든 거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들의 마음이 가려졌으니 이는 이날까지도 옛 상속 언약의 말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바로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아니한 채 남아있기 때문이라. 그 베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어요. 근데 이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까? 지금도 덮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그 베일이 벗겨지는 거. 언제 벗겨져요? 그러면 천년왕국의 때 그 베일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때 이게 이렇게 이제 매칭이 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11절 12절에 그들은 내 거룩한 백성이고 그 다음에 내가 구속한 자들이다 라고 주님이 직접 선포하신다. 이렇게 되면서 11절에 가서 보니까 주께서 세상 끝에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직접 온 세상 끝에까지 다 선포하는 거예요. 내 구원이 임한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구원, 영적인 구원, 민족적인 구원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구원이라는 게 어디 악한 데서 건져내는 게 구원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민족적으로 타락했어요. 개인적으로 타락했어요.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 완전히 되돌려놓는 그래서 너의 구원이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내 거룩한 백성이고 이 사람들이 내가 구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 끝까지 선포해 주신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3장에는 이러한 그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또 승리를 어떻게 선포하신가 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3장 1절에서 6절에는 또 이상한 말씀이 조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읽습니다. 제가 에돔에서 나오면 물들인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나오는 이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의복이 영화롭고 자신의 큰 능력으로 다니는 이자는 누구냐. 의 안에서 말하는 난이 곧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자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백성이나 누가 묻는 거예요. 어찌하여 당신의 의복 하나님의 의복이 붉으며 하나님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와 같이 여러분 포도를 으깨갖고 밟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옷이 하얀 옷이 빨갛게 되잖아요. 그 왜 하나님의 옷이 이렇게 빨갛게 됐습니까? 그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백성들 중에서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이 모든 일, 이 백성들 구원하는 그런 일들 했는데 나 홀로 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았다. 내가 친히 분노하여 그들을 밟고 친히 격노하여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모든 의복을 더럽힐 거다. 그렇게 되면서 여기 나오는 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압제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직접 짓밟는 그와 같은 일을 하신다. 그래서 원수 갚는 이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가 구속할 자들 그러니까 원수 갚는 일은 이방인들에게 하고 내가 구속할 자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고 내가 보니 도와주는 자가 없었으며 또 떠받은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이상히 여겼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아무도 자기를 구원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팔이 또 얘기했죠. 여기 보면 팔 자꾸 나오는 거 아시죠? 암, 암이라는 게 무기라고 얘기했죠. 내 무력, 이 엄청난 힘이 내게 구원을 가져왔으며 내 경로가 나를 떠받쳐서 그래서 내가 친히 분노하여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백성들, 아마겟돈 전쟁에 오는 그 백성들을 밟으며 내가 친히 경로하여 그들을 이 술에 취하게 하듯이 그렇게 취하게 하고 그들의 기력을 땅에까지 이제 끌어내린다 해서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하나님 스스로 이스라엘을 홀로 구원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묘한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여기 에돔이 나오냐? 하나님께서 맨 나중에 이제 재림하실 때 여기 이스라엘이 있고 거기 밑에 이제 에돔이 있거든요. 그 에돔을 쭉 따라서 이제 올라오세요. 하나님의 그 올라오시는 그러한 성경 가서 보시면 그런 방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에돔이 나오는 이유는 이미 제가 이사야서 34장 설명을 하면서 이사야서 34장이 어떤 얘기였어요? 이두메아에 대한 이야기. 이두메아의 또 다른 이름이 에돔이에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할 때그 중에 하나, 특별히 에돔을 선정을 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 해서 그 설명을 제가 다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특별히 에돔을 선정한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이 사실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예요. 그래서 야곱의 형이 에서고 에서의 이름이 에돔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줘야 되는데 바빌론 침략하고 그럴 때 이스라엘이나 멸절되고 유다가 멸절되고 옆에서 박수치고 좋아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보시면 오바댜라고 하는 그런 대언자가 나오는데 한장 기록이 돼 있습니다. 한장 읽어보시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 형제가 저렇게 고통당하는데 옆에서 박수치고 좋아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 너희가 멸망하게 된다.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보스라가 이제 나오는데 보스라는 에돔의 여러 도시들 중에 거의 으뜸가는 그런 도시예요. 근데 이 도시의 이름이 뭐냐 하면 포도를 수확한다 이런 거예요. 포도를 수확한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 포도즙 틀이 나오는 거예요. 포도즙 틀. 근데 실제 그러면 포도즙 틀은 색깔이 무슨 색일까요? 예, 붉은색이죠. 근데 에돔이 또 뭐예요? 에돔이 원래 이름이 창세기 25장 30절 가서 보니까 붉은 죽을 야곱이 끓이고 있으니까 그 죽을 달라 그래갖고 그걸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뭐가 됐어요? 에서가 된 거예요. 에돔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돔, 에서 이렇게 나오면 다 붉다는 뜻이에요. 포도즙도 붉고 포도즙 틀도 붉고 보스라도 붉고 여기 지금 하나님이 이거 밟을 때 하나님의 옷도 붉고 이렇게 돼서 말 그대로 전체가 다 붉은 피덩어리 아니면 피의 강처럼 흐르는 그런 일이 맨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자들에게 이제 생겨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했죠. 왜 홍해가 홍해냐. 홍해는 레드시인데, 그렇죠? 예, 홍해가 레드시가 되려면 거기가 한번 피로 가득 잠기는 무슨 일이 생겨야 되는데, 역사상 피로 가득 잠겼다는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홍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포도즙 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 틀이라 그래요. 아니에요. 포도를 넣고 으깨면 포도주가 나옵니까? 포도즙이 나옵니까? 그래서 포도즙 틀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포도즙 틀이 이제 맞는 거고. 그 포도즙 틀이라니까 요만한데 스테인리스만 이렇게 짜갖고 포도 짜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그렇지 않고 여기 가서 보시면 조그만 그림 가서 보시면 옛날에 포도즙 틀은 이 방보다 더 훨씬 큰 바위처럼 생긴 이런 데를 이걸 깎아내갖고 그래서 거기다가 포도를 수확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발 깨끗이 씻고 그리고 들어가서 거기 가서 막 밟으면은 포도즙이 밑으로 해서 저쪽으로 고이게 돼요. 그렇죠? 그럼 거기다 통을 가져다 놓고 그래서 포도즙을 계속해서 이렇게 수확을 한 거. 그게 포도즙 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밟으면 옷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빨갛게 이게 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일을 포도즙 틀에서 포도를 밟는 사람들의 옷이 빨갛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오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직접 밟아갖고 그들의 피가 어떻게 새빨갛게 돼서 맨 마지막에 홍해, 바다로 들어가서 바다 전체가 다 새빨갛게 되는 그와 같은 엄청난 심판을 이루신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가서 보시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 아마겟돈 전쟁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9절에서 20절. 그 천사가 자기의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모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 속에 던지니 도시 밖에서, 예루살렘 그 도시 밖에서 그 포도주 틀이 밟혀요. 누가 밟아요? 하나님이 직접 밟아갖고 포도주 틀에서 피가 나와 말 굴레까지, 말이 있으면 말 목 있는데 거기 굴레를 매잖아. 거기 높이까지, 말이 한 이만하면 한 이 높이까지 이렇게 돼서 1600 스타디온이 얼마쯤에 300km 정도 피가, 근데 너비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얼마나 사람이 많이 죽는지 그 피의 높이, 그 피가 흐르는 강의 그 높이가 약 말의 높이가 한 1.5m 이 정도 되는 높이로 피가 흘러가고 얼마만큼 300km를 흘러가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흘러가려고 그러면 300km가 흘러가려면 이 왼쪽으로는 지중해 이쪽으로 못 가고 북쪽으로도 못 가고 어디로만 갈 수 있나, 밑으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밑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림을 가서 이렇게 보시면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옆에 이제 사해가 있는데 이 부분을 통과해서 밑으로 내려오면 에돔이 있는데 에돔에 거기 보스라라고 하는 도시 보이시죠? 거기를 통과해서 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저 만나는 바다가 홍해예요. 홍해. 이렇게 돼서 문자 그대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아마겟돈에 모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그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래서 피를 흘리되 피가 한 1.5m 높이로 강을 이루면서 이렇게 쭉 흘러가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그 많은 피 흘린 거를 어떻게 깨끗이 씻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냄새가 나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게. 근데 어떤 일이 또 생깁니까? 에스겔서 47장에 가서 보니까 성전의 동쪽에서 물이 나오죠. 그 물이 나와서 어디까지 흘러가요? 사해를 흘러가서 저 밑에 홍해까지 쭉 흘러가면서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일이 에스겔서 47장에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돼서 깨끗한 상태로 천연왕국에 들어가게 그렇게 성경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홍해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보스라, 그 다음에 포도즙 틀을 밟는 거. 또 어떤 분이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은 골짜기가 있어야 되고 다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스가랴서 14장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내려오게 되면 올리브산이 둘로 쪼개져서 그 안에 거기가 골짜기가 생기게 됩니다. 골짜기. 그래서 그 안에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밟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밟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을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밟으신다. 엄청난 사람이 죽게 되고 그 피가 결국 흘러서 바다, 홍해 바다까지 내려가서 홍해 바다 자체가 문자 그대로 새빨갛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맨 마지막 때, 재림의 때 이루어진다는 거, 그거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랬어요? 진노의 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 그 진노의 날. 근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노의 해를 선포하러 왔다. 아까 우리가 읽다가 반만 읽었죠. 61장 가서 보니까 메시아가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을 포고한다. 원수 갚으시는 날.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해서 말 그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원수를 갚으셔서 그래서 바다를 완전히 새빨갛게 만드는 이 정도의 그 피가 흐르는 엄청난 심판의 이와 같은 일이 문자 그대로 일어난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63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63장 7절부터 쭉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쉽습니다. 그냥 읽으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에 따라 내가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찬양을 말하며 또 자신의 긍휼에 따라 자신의 많은 인자하심에 따라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집에게 베푸신 그 큰 선하심을 말하리라.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냐. 간음하고 떠나간 자기 아내 이 이스라엘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되 확실히 그들은 내 백성이요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며 이처럼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이제 맨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이제 이건 내 확실한 내 자녀고 거짓말하지 않은 자다 하고 그들의 구원자,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돼서 그들의 모든 고난 속에서 친히 고난당하시고 자기 앞에 있는 천사라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며 친히 사랑하고 동정하사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의 모든 날에 그들을 품으시며 이끄셨느니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집트 탈출 이후로 맨 마지막 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를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구출해줬다는 거. 이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2차 세계대전 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절될 뻔했잖아요. 600만 명이 죽었으니까. 그렇잖아요. 600만 명이 죽었어요. 씨가 거의 남지 않을 정도로 다 죽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하고, 10절. 그러나 그들이 반역하여 그분의 거룩한 영을 괴롭게 하였으므로, 이해하시겠죠? 그분께서 돌이키사 그들의 원수가 되셔 친히 그들과 싸우셨느니라. 그게 지난 한 2500년, 3000년 동안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애증의 관계였다. 그때 그분께서 옛날과 모세와 자신의 백성을 기억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고난당하는 걸 가만히 보시고는 자기 양떼의 목자와 함께 바다에서 그들을 데리고 올라온 자가 어디 있느냐. 이 바다는 홍해입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 자기 양떼의 목자가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와 함께 이 백성을 데리고 올라온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 그는 모세입니다. 그의 속에 자기의 거룩한 영을 둔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본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스러운 팔로 모세의 오른손을 통해 그들을 인도하고 친히 영존한 이름이 되려고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한 자가 어디 있느냐.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들을 기쁨 사이로 인도하되, 홍해가 갈라졌을 때그 기쁨 사이로 인도하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걸려 넘어지지 아니한 자가 어디 있느냐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홍해에서 이집트에 탈출한 이런 백성을 구원한 자가 바로 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짐승이 골짜기로, 물먹으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 같이 주의 영께서 그를 안식하게 하셨나니, 이처럼 주께서 주의 백성을 인도하심은 친히 영화로운 이름이 되고자 한다. 영화, 이게 글로리오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에요. 영광스러운 이름이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이렇게 지켜주셨다 하면서 이제 15절에 하늘에서부터 내려다 보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제발 우리를 바라보시옵소서. 주의 열심과 주의 능력이 어디 있으며 나를 향한 주의 깊은 사랑과 주의 긍휼의 소리가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그것들을 금하셨나이까. 이스라엘이 지금 완전히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온 세상 그 이방인들의 무리가 와서 이제 완전히 이제 뒤집어 쏴서 이렇게 도망가지 못하게 딱 막으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틀림없이, 예,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때 이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 집이 황폐하게 된다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23장에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나를 받아들일 때야 비로소, 그렇죠? 어떻게 돼요? 예, 그렇게 될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그 지경까지 가면 어떻게 손을 바짝 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만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고, 예, 돌아오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돼요. 비록 아브라함은 우리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해도, 오 주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오 우리의 구속자시니 주의 이름은 영원부터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했는데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에서 이제 19절에 64장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64장 1절에서 2절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발 재림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내용이에요. 원하건대 주께서 하늘들을 가르고 강림하시며 주 앞에서 산들이 흘러내리기를 녹이는 불이 타오를 때그 불이 물을 끓게 하는 것처럼 하사 주의 대적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민족들이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이렇게 돼서 천년왕국의 때에는 산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골짜기들이 올라오게 이게 다 평지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우리를 구출해 주십시오 하고, 말 그대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우리가 맞아들일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냐 그러고 3절 4절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 주께서 우리가 기다리지 아니하던 무서운 일들을 행하시고 강림하시며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행한 그 일을 생각하라면, 그 배은망덕한 그 일을 생각하면 이게 할수 없는 그런 건데,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들이 회개하는 거 이거 보시고 그리고 돌이키셔서 강림을 하십니다. 어디로 강림하세요? 올리브산으로 강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산들이 주 앞에서 흘러내렸나이다. 산들이나 쭉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제 말 그대로 산들이 낮아지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 하나님이여,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다린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주 외에는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귀로 깨닫지도 못하였으며 눈이 본 적도 없나이다. 너무나 엄청나서 이게 그냥 자기들은 눈앞에서 이런 이 재림의 일이 일어나니까 막 산들이 무너져 내리고 이렇게 하면서 골짜기가 솟아오르고 하면서 오셔갖고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포도즙 틀을 밟아갖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여태까지 사람의 귀가 들어본 적이 없고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게 들어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인용을 합니다. 우리 한번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는 말이 조금 다른데, 예, 똑같은 말씀이 아주 훌륭한 그런 말씀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9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다. 이렇게 돼서 여기 이 말씀, 원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 거냐면 이스라엘에게, 재림을 이렇게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이스라엘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해서 구원받은 성도들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은 사람의 이 눈이 본 적도 없고 귀로 이렇게 들어본 적도 마음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그와 같은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께서 천국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인용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어떻게 되냐, 5절에. 주께서는 기뻐하며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들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만나시거늘 보소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나 주의 길들이 지속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해요? 두손 들고 오는 거예요. 이제는. 그두손 들고 오는 내용이 스가랴서 12장 13장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두손 들고 회개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린 다 입사위까지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지난 한 2500년 동안 그 역사를 살펴보니 정말 말 그대로 우리는 불법의 자식들입니다 하고 통회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데도 없사오니. 제가 요 근래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저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지금 돌아와서는 세계에서 제일 큰 동성애 축제를 하고 있으니 예, 이스라엘 백성이 참 이게 놀랄 일이죠. 그렇죠? 이런 일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도 없고 분발해서 주를 붙잡는 자도 없다. 그렇죠? 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8절, 그러나 오 주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신이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다. 이게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를 좀 빚어서 그래서 구출해 주십시오 하고 마지막 회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크게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오 주여, 심히 크게 진노하지 마시오며 불법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보소서 우리가 간청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린 다 주의 백성입니다 하고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나이 든 사람까지 두손 바짝 들고 뭐라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과거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당하신 바로 그분이 바로 성경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 바로 그분을 우리가 죽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냐? 주의 거룩한 도시들이 광야가 되었사오며 시온도 광야가 되고 예루살렘도 황폐하게 됐습니다. 좋은 집들이 다 망가졌습니다. 11절에. 12절에 오 주여, 이런 일들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참으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잠잠하시고 우리를 심히 괴롭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저 몰려오는 저 아마겟돈으로 몰려오는 저 수많은 군대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멸망하게 이렇게 생겼으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래서 온 민족이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61부터 했나 보네요. 61, 62, 63장, 6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맨 마지막 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출하시는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그와 같은 그 심판을 집행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맨 끝에 돌아오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출해 주신 것도 우리의 뭐가 더 좋고 이스라엘보다 더 나은 게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될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Freedom is not free. 예, 자유. 우리가 누린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거저받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가 희생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료로, 거저로 거기 은혜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걸 통해서 맨 끝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다. 이게 지금 이사야서 끝부분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 아마 이제 한번더 하면 65장, 66장 하고 그 끝나면서 이제 이사야서 전체를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사야서가 드디어 이제 끝나게 됩니다. 듣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